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너의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성경 강해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윈에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계속 제가 던지고 나누는 말씀은 시내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다음 이 시내산 이후의 삶들은 각자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뭘 찾기는 뭐 다양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서 자꾸 이제 본문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꾸 본문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들을 많이 잘 묵상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정말 무슨 일을 할까 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을 좀 확실하게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또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년여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이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떤 가치를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민수기를 보면 그렇게 이 벅찬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떠난 백성들이 뭐 그냥 바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어렵고 고난 길을 걷고 광야 길을 걷다 보면 뭐 그렇게 뭐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이 뿌리를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그 시내산에서의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좀 약했거나 몰랐거나 자기 생각대로 돼 있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좀 심하게 보면 불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맨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한 거기까지 갔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런 이 말을 듣고 전부 그냥 백성 전체가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내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진심을 사실 만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이 교회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기적적인 일 또 내가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셔도 그렇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시내산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시내산의 그 중요성들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주간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을 묵상했느냐에 따라 또 오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저기 별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듭남까지 가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살 이상의 그 이 남자들이 그 성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때는 모세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마 나이가 많아봐야 60이죠. 물론 지금은 60은 참 우리가 많게 느껴지지만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이다라고 보면 이건 완전히 애기 같은 많아봐야 애기 같은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민족들을 그렇게 어렵게 그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고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이제 가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해 모세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남자로만 따지면 60만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데려온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픔이죠. 어쨌든 그 이후에 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모압 평지로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강만 건너가게 되면 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을 드디어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시점 바로 거기 모압 평야까지 왔고 역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거기까지 왔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 자기가 볼 때 어쨌든 120살의 노인이 근데 그렇다고 뭐 그냥 골골골하고 이렇게 아무 정신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고 또렷했고 눈도 아주 뭐 전혀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 40년의 이 세월을 통해 그들을 데려왔던 그 분명한 목적과 60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다시 새롭게 선 이 백성들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런 모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네 때가 아니다. 넌 여기까지 잘했어. 돌아와. 이제 들어와도 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좀 정착을 시켜놓고 좀 잘 살 수 있게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전체 일생을 보면 처음 태어나서부터 아주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막 이집트의 바로가 그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냥 이 나일강으로 뛰어보낸 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래서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모가 자기 어머니였고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죠.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40살쯤 됐을 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걸 보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오해받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는 그런 아주 암흑기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0년간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 그 삶을 주도해 온 사람이 모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20세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그런데 가야 돼요. 정신 또렷하고 할 사명에 불타오르고 있고 자기 몸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이제는 이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삶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진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충고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충고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좀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 애들한테 막 그 위인전 같은 거 읽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읽히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방황하지 않고 좀 유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뭐 100년, 200년을 동행하다 말해주는 그런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분들이 그 120년의 인생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무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입장과 좀 연결해 보면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뭐 돌아가지 그 아직은 뭐 정정하신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지금 우리가 20대 뭐 30대 40대라는 나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와 있는데 사실 뭐 어찌됐든 간에 20대도 보면 이제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그 가정을 독립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모세가 그 정정하고 이 똘똘한 이 상황에서 그 앞으로 나아갈 이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20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이상이 됐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힘들죠. 그래서 뭐 헬리콥터족이니 뭐 캥거루족이니 뭐니 해가지고 30대가 넘도록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독립적인 삶이 힘들어서 계속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모세가 아직도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이 그 인생 120년의 지혜, 그 100년의 지혜를 말해주는 이것은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도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대. 뭐 단어만 들어도 뭐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저도 뭐 여기 30대에 와서 지금 50대가 중반으로 가버렸으니까 뭐 지금 저에게 20대만이 아니라 뭐 30대라는 이런 얘기 또 심지어 40대라는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좀 설렙니다. 20대, 30대 어떻습니까? 젊습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그리고 무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이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소중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10대에는 꿈을 꾸라고 그랬죠. 10대는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목표를 정해보고 20대가 돼서는 그 청사진대로 건물이 올라갈 기초들을 쌓는 20대에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인 작가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개하는 말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20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뿐.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20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삶의 법칙을 깨닫는 시기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이 실패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미칠 수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기다. 그게 20대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되는 때이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때가 20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여기 지금 워킹으로 오고 뭐 유학으로 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0대 할 그 뭐 5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많이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사실 여기 와서 워킹으로 와서 많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요즘 분들은 참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많은 그 문화들을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20대에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20대에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면 좀 안타깝죠. 그저 그냥 그 이 입시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뭔가 그냥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방종으로 가는 걸 좀 많이 봅니다. 질서도 없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밤과 낮이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예?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습관들, 뭐 책도 한 권 읽지 않으면서 DVD에 무슨 야동에 뭐 이런 게 매달려가지고 막 정신적 장애자가 될 만큼 막 그렇게.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지도 모르는 오늘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 저자가 말하는 이런 도전은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지 대계를 봐야죠. 자, 그리고 사흘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정이 뜨거울 때 사실 금방 식을 수도 있지만 뭐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 그게 20대다 그런 얘기죠. 또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보려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만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잘 만나지지도 않겠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그런 노력이 당신을 강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그 발자국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내 길이 보인다는 거죠. 뭐 찬양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떤 한 뭐 잘하는 그 밴드들을 우리가 계속 복사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커버밴드처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데, 뭐 기독교를 다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완전히 독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의 표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봐도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 진심, 이 모세라는 사람도 120년을 통한 진실을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걸 들어봐라. 결국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그런 얘기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난다는 거. 우리의 일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네 번의 만남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이고,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는 만나는 아이들이니까 이미 저는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생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니에 따라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 부모? 스승? 친구? 배우자? 요즘도 부모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있고,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뭘 먼저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아이들이 자라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냥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눈은 이 땅 안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의 우리의 마지막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목표, 우리가 어디를 가는 목적지를 알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를 걸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갈 마지막 그 목적지가 어딘가라는 걸 아는 것. 이 만남은 너무 중요한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가기 쉬운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은데 항상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청년의 딜레마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이 열정과 이 가능성이 충만한 그때. 그래서 이런 혼돈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엇을 믿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내일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갈 줄 알아야 오늘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전공을 갖고 졸업을 해도 여러분 전공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할 것이냐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나의 존재됨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청년의 사명인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될 때 우리가 어느 땅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살지를 아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수백만의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건 가면 안 되는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뭐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보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생의 삶을 질미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어떤 기술적 준비, 전공의 준비, 어떤 관계 이런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바른 가치관의 준비.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과의 바르고 건강한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뭐 자기의 그 이력서에 어떤 스펙 하나 올리려고 왔다면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내가 정말 이 인생 어디를 가든 간에 살아낼 수 있는 어떻게 살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전공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비전공적인 일을 하든 또 뭐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또 자신이 어쨌든 소속되는 어떤 그 공간, 그 공동체의 문화와 규칙을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인가는 맡아서 분명히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상태가 저는 어떤 상태라고 보면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그 신의 산에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삶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꼭 가난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난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신의 산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아 들어가는 가난에 이긴 거예요. 가난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회, 가정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가나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보냄을 받은 가나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냄을 받은 그런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결국 기준이 있어야 정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 기준을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그렇게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아니에요? 아무리 뭐 불순종으로 살고 뭐 개떡같이 살고 죄악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 사랑하는 민족이 결국 거기 들어갔을 때 가장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 삶. 그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정체성 잊지 말고 말씀과 늘 만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혹시나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비교가 되고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다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 사람을 보고 스프링복처럼 열심히 뒤통수 보고 쫓아가서 그나마 한 걸음 앞에 가도 결국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벽인 거예요. 절벽 이전에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또 나와요.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비록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게 지금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준비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 호주에서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지만 또 모든 것이 불투명한 삶의 현실을 이겨가기 위해서 지금 뭐 영어를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보다 나은 직장, 좀 더 돈 버는 곳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그 내일이 궁금한 우리에게 120년의 삶을 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이 권고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찾은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끝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주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졸업 후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주도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결혼 후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겠냐고요. 이곳에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워홀 비자로 와서 뭐 직고리반한 시급 받아가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자신이 나아간 땅 그곳에서든 어떻게서든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모델로 등장시키는 사울과 다윗도 그런 차이였어요.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왕으로서 살아야 됐습니다.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인생이 됐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승수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 미래를 가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지만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 매 순간이 거의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말씀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러면 자신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그렇게 혹독한 내일을 살아갈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는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왕으로 기름받은 이후에 20살에 광야에서 이 국가정보원들이 이 쫓아다니는 이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20년이나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20대와 그의 30대가 완전히 도망자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안한 자신의 오늘과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만남,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걸 붙들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되는 복된 왕의 가문이 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다 이제 이 들어갈 이 백성들, 이 뭐 60살밖에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나안 생존 길라잡이 이런 책을 적어서 가나안의 풍속은 어떻고 가나안의 문화는 어떻고 가나안의 언어가 어떻고 가나안의 역사가 어떻고 여기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흔들릴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라. 그 말씀 안에 네가 있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믿는 부모님들이 계신 사람들 중에 이곳 이제 호주로 떠나올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디를 가든 교회를 찾아라. 예배는 꼭 나가라. 날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충고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세와 같은 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흥분해가지고 너무 귀중한 말씀을 여기를 듣고 여기를 흘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그런 진심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있었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외국 생활의 저는 성공기다. 그렇게 성공의 가이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라고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흐릿한 기록이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자꾸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대로 말하면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서 직접 백성에게 전해주던 율법, 하나님의 직접 듣고 그가 말로만 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해 적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듣고 기억 속에만 있던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글로 옮겨 적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비밀, 나만의 어떤 노하우, 나만의 시크릿이 아니라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기록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오늘날 회교도들도 자기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인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오경은 이 다섯 권이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현하는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관계를 시작하셨고 어떤 역사가 흘러왔으며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와 언약된 기본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기초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의 나라가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잣대, 그런 이 정경의 의미를 결정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설계도와 완벽한 구도는 다 잡힌 거예요. 청사진이 다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았고 인류의 시작을 알았고 인류의 범죄를 알았고 그래서 인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아무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그 실패와 고비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됐겠죠. 그 가나안에 들어간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400년 사사시대,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의 400년은 완전히 암흑기였습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사람들이 그 생각에 각각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암흑과 혼돈의 시기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록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항상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준해서 이 역사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하나님께 옳다, 그르다를 구별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언젠가 그 기록을 다시 보게 될 때 메마른 심령을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새로운 은혜가 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것을 정기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을 만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쓰레기 책 같은 책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의 책들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짧지 않은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 깊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귀중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 요약한 그 사람의 그 인사이트, 그 지혜를 만나는 거. 이거 우리 책을 읽는 목적 아닙니까?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소중한 기록이 있다고 해도 보고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그냥 책 제목이랄까 내용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좀 그 저자가 의도했고 정말 깨달았던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 진심을 읽고자 그거를 좀 알고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이제 나눔을 가지면서 그동안 경험을 볼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더들의 이야기 대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 청년들이 책을 읽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히는 교회였기도 했는데 그 함께 책을 좀 읽어야 뭐 얘기를 나눌 거 아니야. 책을 한 권을 떠나서 한 챕터도 읽질 않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묵상도 주고 그래서 고민하고 셀로 나와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여기를 듣고 여기를 흘러가는지 아니면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여기에 넣는지.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흐릿한 기록이 또렷한 기록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쩌다가 읽었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소스 그대로 막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걸 글씨로 해서 어떤 의도를 본 게 아니라 그림책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청년들이 그런 책을 그동안 많이 읽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읽은 걸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생각을 짜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료가 풍성하고 많아야 뭐가 아주 새로운 맛도 만들어내고 그런 풍미를 줄 수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어야 그래야 그거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는 건데 그동안 담아뒀던 정보들이 없다면 책을 읽지 않았고 묵상해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까지 와서 신의 산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셀 모임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심을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탄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특히 준비되지 않고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 읽기를 멈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50가지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00권의 책을 1년 목표로 독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음을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책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별다른 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걸 갖고 지금 나눠드린 요약용지를 갖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물론 그것은 가이드로 준 거니까 그 가이드만 갖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자꾸 생각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역사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찾아서 오늘의 본문의 명령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이런 역사를 쭉 읽어주니까 읽는 것만 가지고도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흥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16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과정에 뭘 발견했냐면 이 율법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읽거라 가르쳐라 했던 이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낭독하게 할 때 자신도 깨닫고 듣는 신하들도 깨닫고 온 백성이 조상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34장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찢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있고 행할 바가 있고 어떻게 살지가 나왔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읽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미래를 성공의 길로 이끌기 원하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려면 직장생활 잘하려면 공부 잘하려면 두렵지 않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으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잘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잘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래서 그 기준에 여러분이 연결되면 축복된 미래의 주인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자기화시키지 못하면 그저 책방 속에 꽂힌 많은 책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신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축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모세의 지혜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배운 것을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곧 백성의 남녀 유치 어린아이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보다 기록이 오래가지만 근데 종이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도 그 의미 없이 자주 반복만 하면 속이의 경읽기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을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 빼던 그 말씀, 그 감격의 말씀이 점점 속이의 경을 읽는 것처럼 되다가 점점 생각이 멈춰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무뎌지게 되면 이제 말씀이 길다, 짧다, 어렵다, 나쁘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려먹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크게 외쳐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면 뭐예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인생이 얻어터지고 되돌아와야만 정말 죽을 고비를 가야만 돌아오는 인생이 되죠. 병으로 매맞고 사업에서 고난당하고 직장에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서 조화라 연결됐던 세상의 모든 게 다 끊어져야지 돼지 저기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탕자처럼 돼야만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라는 그런 짓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너의 모든 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너의 모든 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인생이 바로 망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승승장구하는 삶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들리도록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와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은 시간이 나면 가는 데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곳에 와서 워킹으로 있으면서 조절이 힘들 수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성실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이 신뢰를 보여줘서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주인이 오케이 너라면 내가 이걸 해줘야지 라고 들을 수 있는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이 사람 로스트 짜면 거기에 흔들려가고 여기 가면 저기 가고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본 적 없고 제대로 묵상한 적 없고 그러면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삶이 어려워 보이고 삶이 짜증나고 그럼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하기 쉬운 그런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 자기의 직장 안에서 정말 성실히 살다가 내가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기억이 아니라 아까는 기록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기록을 넘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실패해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의 습관과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에 심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마음으로 배어들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에만 남아서 입만 나불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삶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칫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자기가 해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은 것을 잘 배설해야 우리가 먹은 만큼 또 운동을 잘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삶의 행함으로 잘 배설을 해야 그걸 쏟아낼 수 있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그런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면 셀 속에 포함되고 셀 속에 포함된다면 1대1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이 보급하는 그런 것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예배 속에도 나왔을 때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런 행동하는 그런 삶도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연료처럼 계속 나를 태워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습관과 태도로 심어야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심고 마음에 기록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순종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용기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이쁠 것 같으면 그냥 다 지나치지 말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팍! 맞더라도 뭐 바꾸고 죽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처럼 순종도 똑같은 거예요. 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이런데 근데 들어봤더니 야 넌 일도 못하면서 네 시간만 챙기냐? 그러면 그때는 요구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데 어디 시간을 안 내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가끔씩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한국에서 내가 오냐오냐 하다가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는 뭘 하겠어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인이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더니 혹독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바르게 훈련하는 거야. 양파 까다가 눈물 난다고 그냥 저기다 한 10분 동안 쉬고 있다가 또 반 까다가 또 눈물 난다고 저 10분 동안 쉬고 있다가 어느 주인이 그 사람을 그럼 그 옳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이 제대로 먹히려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눈이 뽑혀도 거기서 해내는 눈물을 보여야 주인이 보고 아 얘는 뭔가 하는구나 보고 시간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주인 탓 딴 탓 하지 말고 나를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갔는데도 주인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 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심고 이 마음의 짐으려면 어떡하라고요? 행하는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또 성실히 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우리가 몸부림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로움으로 매일 간직하려면 가르치는 게 최고인 거 아세요? 가르치는 게 최고의 배움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들에게서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각도의 질문과 다양한 삶을 배경으로 한 이해들을 들을 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도 교사나 리더들이 사실 더 많이 배우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체들과 일대를 인도하면서 저도 많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아 이게 중요한 거지. 잊지 말자. 다시 한번 밑줄 쫙 긋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잊게 되는 것들도 다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 나의 실력이 되고 진짜 내 삶에 이제 이 마음에 기록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까지만 가고 멈춰서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최고의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자기가 최고의 겸손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있으면 쫙 적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나누고 또 셀로 가서 또 그런 것들을 순종했던 그 삶들을 또 나누고 그럴 때 그게 자꾸 우리의 그 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볼 때 진정으로 그거로부터 배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보게 함으로 자기가 정리도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리더가 되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아직 제가 좀 덜 준비됐다고 늘 2%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부족한 거 뭔가 안 된 것 같은 게 어디 있냐면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젠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학 공부하면서 뭐 보통 뭐 몇 년씩 한다 7, 8년씩 한다고 그러는데 아 인턴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 거기서 계속 책만 파가지고 책만 너무 잘하는 삶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기 막 의료사고 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심하게 잃게 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인턴으로 나가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수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그런 것에서 자꾸 점점 더 중요한 걸 깨닫고 그러면서 다르게 배워가는 그 2%의 부족함은 배우는 부족함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리 리더로 부름받은 그런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남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시고 배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완성의 자리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극도로 긴장이 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점점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직장이나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헬리콥터족, 캥거루족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 또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내 식구 그나마 살려면 한 달에 뭐 5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돈벌이를 내가 계속 해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다가 영원히 낙오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불분명함 속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니네가 삼성의 이병철만큼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오면 너는 끝장이야. 못 들어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지, 그런 아는 것이 뭐 흔들린, 그런 건 흔들림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광야라도,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풀무불 가운데라도, 사자굴 속에라도, 여러분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늘 망설이는 자리에 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늘 고민만 하는 동안은 골리앗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이 다윗이 물맷돌을 두고 달려갔던 것처럼 순종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어둡고 컴컴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미래에 여러분들은 주도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온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르시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자였어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도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에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설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열방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가 거대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지방과 온 나라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축복되고 열방의 주권자가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속에 영향력 미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